이 아모스 6장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아모스 5장의 마지막 주제였던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에 언급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말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잠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주의적인 의식주의적인 여러 가지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중심어린 예배는 받으셨음을 아모스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서 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구들과 너희 이웃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상상을 가지고 가리라.
예, 식구시란 이름은요. 아수르인들이 믿었던 전쟁의 신을 가리킵니다. 기후는 아수르인들이 신봉한 별 형상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행해왔는데 심지어 아수르의 우상들까지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위에 바로 아수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의 다메섹 밖의 나라, 즉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임을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집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 우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오히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개인의 삶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몬의 신을 의지하고 사단의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결과 우리는 우상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만약 문제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전인적인 회개의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의 주요 내용은 풍요 속에서 제약을 행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를 살아가면서 당대의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영감에 근거하여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청중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범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6장 2절에 의하면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와 하맛과 가드라는 이 도시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말씀은 주전 738년 이전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레와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갈레는 북쪽의 길가메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것이죠. 하맛은 시리아의 오른테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드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사회 전반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던 백성들이 내다보지 못했던 아수르의 침공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당대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변 열강과 고대 근동지역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제공하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적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확장된 영토와 신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리더들은 자국 내에서 자신들의 땅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풍요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이해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만했습니다. 서민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풍요한 재물들을 낭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남용하며 주위에 공존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아모스는 화 예언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임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두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리더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시온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바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영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 도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교만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안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약 40군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뢰를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의 삶 속에서 안일함에 젖어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방종하고 자신들이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녔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에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시온과 사마리아의 리더십은 자신들의 국가가 지닌 권력과 재력을 신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을 얻기보다는 권력과 재물로 그 하나님이시는 마음을 대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이해가 부족하였고 그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냥 헛된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우상 숭배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러한 풍요로운 자들의 이말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또 북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닫지 못했고 받은 축복과 은혜에 취해서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풍요롭고 부유한 자들은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예, 침대는 예, 상하 침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상하로 치장된 값비싼 침대에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찍 일어날까요? 늦잠을 잘까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대단히 게으르면서 나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한 살을 지닌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숯불구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참 예, 생각이 납니다. 예, 당시 양이나 소를 먹는 일은 보통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비파를 연주하는 자들이 밴드처럼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마치 그런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해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행가를 부르고 또 술 취해서 흥얼흥얼 이 노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마르면 또 뭘 마십니까? 예, 또 술을 또 마시는 거죠. 예, 조그만 잔에 먹으면 성이 안 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접에다가 예, 포도주를 따라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술에 취한 자들은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요, 자신의 그 얼굴과 자신의 몸을 단장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부유한 자의 이러한 방탕과 낭비벽, 신앙적인 무관심과 불경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노래방에 가는 게 어떤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완전하게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방탕과 낭비벽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뭐 하나에 빠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다가 또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향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와 부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방탕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환난에 처한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으로 요셉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요셉의 환난을 당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아무도 보는 곳 없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자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자, 그 리더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날이 안 오잖아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점 더 포악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의 환경에 익숙한 자들은 이러한 삶의 환경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들에게 흉한 날, 즉 악인들에게는 그 흉한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권력을 지닌 재판관과 같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6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모스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내용들을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자만과 방탕한 삶의 결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앞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읍들과 거기 가득한 것을 적들로 하여금 파괴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란 표현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닌 군사적 우세함에 근거한 자만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국가나 개인이든지 자신들이 지닌 권력이나 재물에 근거하여 자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아모스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우리 스스로만이 그 영광에 취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이든지 자신들이 지닌 권력이나 재물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동반했기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있었죠. 그는 진나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여서 모든 힘과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황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진시황이 18살에 보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가 20년 만에 천하를 제패합니다. 그의 나이 38살에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70만 명의 죄수를 파견하여 자신의 무덤을 짓게 합니다. 굴을 물이 보이는 곳까지 깊게 판 뒤에 구리 물을 부어서 굳게 하고 관제를 그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여산이죠. 무덤 안에는 궁궐과 백관 그리고 각종 진귀한 보물을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인에게 활과 화살을 제조하도록 하여 무덤을 도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기관을 건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활에 죽임을 당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수은으로 백천과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서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덤 위로는 천문을 장식하고 지하에는 지리의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고래고기의 지방을 이용한 초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진시 황제를 섬겼던 모든 후궁들과 모든 희첩들과 모든 자들을 다 그 안에 순장시킵니다. 장례가 끝나자 무덤 안에 굴은 모두 폐쇄되었고 무덤 밖에 굴도 모두 폐쇄되어 장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뒤 무덤 위에는 각종 풀과 나무를 심어 산처럼 꾸며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아방궁과 만리장성 등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 원인이 되어 진나라에서는 각 지방마다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 자신의 어떤 명성을 더 쌓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의 원수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불사르며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 모조리 흔적도 없이 가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시신조차 적들이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으로 수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 중에 시체를 처리하던 자들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 안에 집안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잠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국가적 재앙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심판의 이유가 12절부터 1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수사적인 질문을 의문문을 통해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모스에서 얘기했었죠.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거기서 밭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잖아요.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여수른이라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애칭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언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음성학적으로 부르게 되면 반석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데 이스라엘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거기서 밭을 가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들이 바다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다에 밭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일들도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그로 바꾸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지도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허무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예, 우리의 뿌리, 예, 우리가 뿌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 그 제단에도 뿌리 있었잖아요. 그 뿌리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눕혀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들은 당대에 누리는 모든 번영과 구원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학자들은 이 히브리 음에 의해서 허무한 것은 바로 로다발이라는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르나임이라는 또 다른 지명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도시는 여로보암 2세가 아람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도시들이 바로 로다발과 카르나임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취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학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6장 14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우월함에 취해서 이스라엘은 자만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제약된 백성의 국가를 진멸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경계인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땅들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이 땅들을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학대하는 것을 방치해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너희를 학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정하시고 억압을 좋아하시고 학대를 즐기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아버지를 배역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자신들에 의해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타락한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연단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아픔을 주시는 것이죠? 아픔 뒤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환난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잖아요. 인내는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참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연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experience라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통을 참는 경험. 그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영어로 pro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입증하다. 너의 믿음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입증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 대처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 또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고통을, 징계를,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연단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적인 것이야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걸어가고 있는 각각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한 녀석이 말썽을 부리고 불순종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만 그렇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아픔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의 배역과 우리 모두의 반역과 우리 모두의 악행을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 허락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연단하게 하셔서 진짜 소망의 과정을 가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